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섭리는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이룰지 저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시간대면 차가 막힐 게 아니에요. 근데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낍니다. 아,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는 뭔가 사고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릅니까? 우리가 그 사고 현장을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 훈련입니다. 그렇죠? 연달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걸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크게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거죠. 그분은 죄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불러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잠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마귀에게 잠시 권세를 넘긴 거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죄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흔들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 더 열심히 되는 사람들 더 흔들어서 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후무한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배도. 잘될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흔드니까 아 예수 믿어봐 소용없다고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말 잘 들었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큰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스스로 돕자에게 자기의 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너 스스로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에 오늘날에 포스트모던 세대에 잘 넘어가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이 뭔가? Assurance.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감히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날마다 100% 다 이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럼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귀는 야 내가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과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실 승리가 보장된 것 같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죄가 내 의지로 내 욕심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패배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는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지더라도 이 확신, 내가 궁극적으로 이긴다 이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7.8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7.8기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도 전쟁이죠. 그렇죠? 광야 40년 통과하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들이 그밖에 힘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인원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습니까? 더 훈련받아서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들 훈련받은 적도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Holy War,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의 상대방의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죠? 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셨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한 마귀가 분명히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야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봐. 그냥 내버려 두시 방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죠. 우리 같은 죄를 위해서 죄가 없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친데도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죄인을 위해서 내줄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겠는가? 못 내줍니다. 그죠? 못 내줘. 저는 아들이 4명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명도 못 줍니다. 장남이니까 장남이대로 못 내주겠죠. 그죠? 둘째는 하나님 부름받고 이제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또 내주겠습니까? 셋째는 보니까 좀 나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못 내줍니다. 막내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되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우리 같은 죄를 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신 아버지가 어딨냐.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죠? 내가 구한 것들 받았으면 그저 그런 것밖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안 받고 미뤄진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죠. 그죠? 기도에 대한 말씀. 근데 우리가 왜 못 얻었습니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하되 내 정력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죠? Yes든 No든 아니면 Wait이든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응답되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Yes, No, Wait, Change 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33절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송사가 뭡니까? 법정에서 고소한다는 거죠. 수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고소하겠냐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공의로우시고 창조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다시 고소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수프림 코트죠. 그렇죠? 요즘 말에 미국의 수프림 코트. 연방이 있지만 연방 대법원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땅땅땅 무죄라고 판결하면 더 이상 아무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다 용서받았어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뭡니까? 케이스 클로즈 케이스 디스미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리더입니다. 정치적인 리더는 스룹바벨이었고 종교적인 리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정한 면류관도 머리에 씌워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면 무죄라고 판결하면 감히 사탄이 거기서 수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부른받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 다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를 보시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 보시고 그래 너는 죄인인데 믿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덮어준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케이스 디스미스.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한대.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사망 선고를 받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고소하도록 주님께 다 갚으셨기 때문에 너 그 정죄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 보시면 왜 정죄할 수 없는가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속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속물이든 속죄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죄이라고 말합니다. 속량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어째 그런 말이 있어요. 오릅니다. Ransom이라는 거죠. Ransom. 누가 자기 자식을 아주 부자인 사람의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괴해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 몸값을 주는 것을 갖다가 랜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 사망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 그리고 우리에게 고소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자, 죄로 인한 삭스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째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고소해봐야 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말하십니다. 중보기도. 바울은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돕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의 탄식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 어떻게 한번 도와줄까? 하나님께 이를 구해! 라고 탄식한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 탄식뿐만 아니고, 하늘 보좌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죄를 들춰내서 쟤는 용서받았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소해도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 갚았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변호사가 확실히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 그래 그러면 이 사건은 없는 것이지. 그럼 용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변호사 그분이 주님인 거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도 없다는 거죠. 믿는 성도는 항상 두 분의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더 기도에 힘쓰면 얼마나 큰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걱정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함 없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로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몸으로 자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고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이걸 가야 됩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방법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 길을 죽기까지 그냥 순종하셨던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믿음 안에 거하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여러 가지로 이 확신이 없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어떤 것인가 일곱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일곱 가지는 지금도 마귀가 우리의 사랑을 흔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수단입니다. 환난은 뭡니까? 트러블이라고 했습니다. 트러블. 외부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곤고라는 것은 hard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행동이 제한된 상태. 아니면 두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뜻은 바울이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곤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두 명씩이 맞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persecution. 이유가 없어요. 믿는 것 이유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외부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핍박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 굶주림이죠. 저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든 초대교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적신이라고 말합니다. 적신, nakedness. 벌거벗었다는 거죠.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쫓겨나서 발가벗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의 많은 고난 가운데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굶고 춥고 헐벗었다. 헐벗었다는 것이 옷이 없다는 얘기죠.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보면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가보야 집에 가서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인데 추워요. 직시간 감옥. 겉옷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헐벗고 추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런 게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약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한 신앙을 강한 군사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우리를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 얼굴을 봤을 때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협, danger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쫓겨나는 excommunication 이런 것들이 위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입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권위이기도 하지만 생명, 목숨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그죠? 죽음.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칼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런 일곱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쳐나갈 수 있도록 확신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6절에서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가?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예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4편을 보시면 고라 자손이 쓴 레위지파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되어 있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는 교훈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지파가 뭘 교훈을 주는가?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많은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또 죄로 인해서 바벨론 갔을 때 많은 고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거냐면요, 죽음까지 가는 도난인데 도살할 양같이 예김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도살할 양, 양은 어떻게 털 깎을 때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죽음과도 양은 반항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하면 고난받은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이 내가 일방적으로 다하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하루 걸러 오는 것도 아니요, 일주일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온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힘도 없고 날마다 눌리는 삶을 살지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멘토들이 맞고 감옥 가는데 그게 뭐가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결승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승리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죠? 크리스찬들이 운영 경기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능욕당합니다. 그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또 아닌 사람들은, 안민 사람들은 그 벗으면서 희 낙낙하고 조롱합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뭡니까? 아니, 저들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뭐가 저렇게 얼굴이 밝아? 왜 찬송 부르고 있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마땅히 원망하고 막 울부짖고 해야 될 증상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얼굴이 밝고 찬송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승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은 잠시고 내가 죽고 나면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낸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밝으면서 찬송 부르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가 세웠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한 것 때문에 오히려 고소당해서 법정했습니다. 그죠? 흔히 말하는 가장 큰 공회원이 있게 된다, 공회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빵빵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수장에서 딱 섰다는 거죠.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조금 더 꿀림이 없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함축해서 얘기합니다.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세대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약속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건만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죽였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 그랬더니 기득권자들이 뭡니까?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야 죽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의 반응입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와, 충격입니다. 충격. 아니, 마치 고통스러워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바울이 될 사울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죽어라는데 무슨 용서할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올지라도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통해서 봤던 그 경험이 자기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 풀려났다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맞았지만 풀려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런 거 오지만 내가 넉넉히 이기니까 절대 끊을 수 없어. 확신하게 가져.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In Christ입니다. 그렇죠? In Christ. 이 In Christ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은 In Christ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n Christ라는 단어를요, In Ark, 방주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in Christ, 방주 안에 있는 사람 8명밖에 못 살았다는 거죠. In Christ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늘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In Christ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나의 My Lord,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Christ,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대된 거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라고 애쓰는 사람에게 끊는 것이죠. 고난 왔다고 그냥 쉽게 버리고, 핍박 왔다고 쉽게 버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몸부림치고 구하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가끔 제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거죠. 위험에 처하는 게 꼭 절벽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건물에서 한 사람은 밑에 떨어지려고 그러고 주인공을 찾고 있는 거죠. 그죠? 100% 다 건져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죽기도 하죠. 그죠? 떨어져 죽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손을 놓고 싶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쥐는 사람이든 아니면 잡고 있는 사람이든 빠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영화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힘이 빠져서 아 이거 하나님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놓을 수 있지만 그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8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한 장,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붙든 것을 느낍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거죠. 뭘 부족한데, 우리의 믿음 보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 때문에, 오직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간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 주변에서도 욕먹고, 손해보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조롱당한다면, 좋게.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속된 말로 배짜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간다면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두드려 맞은 적 있습니까? 감옥 간 적 있습니까? 억울해 손해본 적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 수도 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공산주의 가면 여러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그죠? 목숨 걸고 지금도 복음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우리를 뭐 하든 간에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감사가 없죠, 그죠? 그러나 예배 드리면 잡혀가는 근사하면요, 목숨 걸고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는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걸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감옥 갔다 오면 별 한 개, 별 두 개, 나쁜 놈입니다. 그죠? 거기 중국 이런 데서는 별 두 개, 별 세 개, 우와, 저 사람 믿음인 사람이네.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고난 옵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생각하시고 계십시오. 억울합니다. 그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